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어저께 주일날 말이죠. 우리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된다? 뭐요? 뭐요? 나 은혜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도 하질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네? 제가 절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어제 그저께 설교인데 만 48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우리의 기억이 좀 흐트러져요. 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는 반드시 그 세 개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뭐죠? 첫째가 뭐였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마치 들으려고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들으셔야만 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어떻게? 알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이렇게 제가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습관으로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 정말 헛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생각하면서 살자. 무엇이 참된 건지, 어떤 것이 정말 경건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지, 정말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자. 성도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어떻게 다시 말해, 뭐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아,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요. 쓰레기 같은 걸 생각하면 속에서 뭐가 나오네? 이라는 것이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비워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쁘긴 바쁜데 그러니까 성도의 모습이 안 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전부 다 머리를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는 성도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만 나면. 아, 시간이 안 나도 기도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일이 안 되고 고달프고 뭔가 안 될 때 깨질 때 그때 기도하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기도하자. 그 다음에 생각하면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행하라였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여러분 꼭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전화기 카톡에서 어저께 설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는 하셨는데 꼭 좀 여러분 제발 좀 들어보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겨놓은 게 뭐냐?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대로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금만 사랑하는 게 사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고상한 마음을 품으라면 품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9절에 나오는 말. 마지막 우리가 얘기했던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모시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하는 순간 그분은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번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망각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기도하자. 생각 좀 하자. 그리고 행하자. 왜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누려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자.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제발 하나 더. 제발 생각. 시작. 세 번째가 뭐예요? 성경대로 행하자. 성경 말씀대로 좀 행하면서 하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 그랬죠? 평강이 뭐였어요? 평강을 내가 말씀드리자. 평강이라는 말의 뜻은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이랑 그 제가 그래서 그 7번 읽어 같이 읽었잖아요. 완전하심을. 완전한 것을 평강이라고. 세상의 축복 중에 완전한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완전해져. 이웃들과의 관계가 완전해져. 내 자신을 내가 봐도 완전한 사람이 돼. 돈, 시간, 명예, 사람, 뭐 그다음에 모든 사업 이게 전부 관계가 완전해져서 이상도 축복이 없어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조금 더 벌자 이게 아니라 완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돈하고 나의 관계가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 넘쳐난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뭐 집안의 모든 문제가 전부 이 하나님의 평강 완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
뭐 기도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자. 두 번째가?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 세 번째가? 말씀대로 생각 행동하자. 오케이, 그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얘기할 거고 안 나오신 분은 이러다가 또 끝날 거고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벌써 이러면은 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산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요셉이 꿈을 몇 개를 꿨죠? 요셉이 꿈을 몇 개를 지금 꿨나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껏 읽었는데. 이게 참. 오늘 37장은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건데요. 요셉은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첩들 두 첩들의 아들 네 명하고 같이 양을 쳐요. 왜냐?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엄마인 레아한테 갈 수도 없고 만만한 게 어머니가 없으니까 찬밥이 되어버리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하고 과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양을 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레아가 저놈은 내 여동생 응? 라헬의 애인데 이제는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딱 감싸니까 같이 놀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하냐. 그런데 이 형들이 잘못한 악한 것들을 아버지한테다 어떻게 된다고요? 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 이번에 이사갈 형이 말이죠. 이사가지 없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아, 이 갓 형이 말이죠. 오 마이 갓. 이 큰일 나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형들이 잘못한 걸 전부 다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나쁜 짓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족과 한 가문을 다스리는 게 아버지고 통치자이자 지배자이자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정당하게 아버지가 알려주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늙었을 때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끝판에 가서 낳았죠. 누구를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요셉은 늦게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셉과 베냐민을 가장 사랑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에는 나의 아내는 누굴까요? 레아가 비록 여섯 명을 낳고 첫 번째 결혼했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건 중전보다는 무수리가 더 아니로구나. 무수리보다는 중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라헬을 생각하다 보는데 라헬이 죽었으니까 또 늦게 난 아들이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 옷을 해 입었어요. 무슨 옷을? 채색 옷이라는 게 뭐죠? 청룡색 옷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팔 소매도 길고 발 위에 가운도 길게 늘어뜨려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왜 그런 옷을 만들어줬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좀 구별되는 귀족의 옷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을 특별한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레아로부터 루벤이고 뭐 시므온이고 이렇게 막 애를 낳아도 많이 낳았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자기의 아내고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의 장자예요. 사실은 마음속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쓰면 세상이 넓어지는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보다는 왠지 모르게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근데 실제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정직하죠. 그리고 총명하고 슬기롭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딱 들면서도 17살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형보다 훨씬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옷을 지어주고 구분을 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형들이 무척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형이고 자기네들이 더 어쩌면 사냥도 더 잘하고 양도 더 잘 키우고 하는데 왜 요셉이냐. 아마 그런 불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언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했다. 하는 말마다 시비를 걸고 말이 아주 굉장히 거칠게 나갔다. 요셉이 말 걸면은 바로 욕이 나가거나 아주 많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형태로 형들이 요셉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그런데 요셉이 5절에 보니까 꿈을 꾸었어요. 자,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보니까 오늘 몇 가지를 꾸었냐면 두 개의 꿈을 꾸었어요. 자, 요셉, 아마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되든 꿈을 꾸었다는데 왜 꿈을 꾸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어떤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데 지금 요셉이 그냥 개꿈 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근데 어쩌면 이 성경에 보면 꿈은 말이죠. 이 고대 이스라엘이 있던 그 나라, 주변의 나라는 말이죠. 모든 종교가 다 꿈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말이죠. 전부 봤는데. 그러니까 꿈을, 제일 중요한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따로. 그게 나라로 말하면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총리. 장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 점술가, 박수, 무당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요즘처럼 무당 그런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적으로 잘된 굉장히 지식이 높은 그런 사람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애굽에도 그렇고 모든 나라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으니까 별을 보고 별자리를 해는 거, 그 다음에 날씨를 보고 일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의 꿈을 듣고서 꿈으로서 그 사람을 예명하는 거.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박수, 무당 이런 말이 나오면 에이 무당이야, 그건 요새 하는 말이고, 여기서 무당이라는 건 거의 그 사람은 굉장한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지혜인이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이란,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전 때까지 보면, 거의 아브라함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타나서 아담에게도 직접 얘기를 하고 노아에게도 직접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35장,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37장 이전에 3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말이죠,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야곱도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시대로부터 와가지고는 꿈은 꾸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최초로 꿈은 꾸었지만 하나님과 말이 없는, 대화 없는 꿈을 꾼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 이전에 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이 족장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시거나 꿈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 때는 절대로 한 말씀 하지 않고 단지 꿈만 꾸는 어떤 상상, 상징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을 보여주니까 상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너 이렇게 해라, 일어나,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요셉 때서부터는 꿈을 꾸면은 아무 말씀이 없어. 그냥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자꾸만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문서 5경에 보면은, 모세 5경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직접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도 직접 만나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전부예요. 그런데 그 율법서가 지나고 선지서에 들어가면 예레미야, 이사야 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지 않고 꿈이나 환상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문서, 우리 성경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열왕기, 사무엘 이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많은 그 역사서 있잖아요. 이런 성경에 보면 꿈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어떤 왕에게 무슨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이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그걸 섭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만나시다가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다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를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뜻을 자꾸 다르게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침을 주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이 땅에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게 복음서에 너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이 땅에 누가 남았느냐? 사도들만 남아요. 사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행전이나 여기 가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사도도 그렇게 듣게 되고 베드로도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마저 없어지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사도들 이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동안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까요? 바로 성경으로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나 이런 방법이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하셨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고 직접 말씀을 하는 그런 계시는 오늘날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이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천돼서 점점점 왜냐하면 모세나 이런 시대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타나실 그런 계시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랬느냐 하면 요셉은 꿈 때문에 출세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붙잡혀가면 종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꾸었던 꿈 두 개를 해석을 합니다. 이미 이때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요셉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참 정말 해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을 꾼 게 뭘까요? 첫 번째 꿈을 꾼 것이 자 7절에 있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내 꿈 꿨는데 형들이여 내 꿈 좀 들어달라고 6절에 딱 얘기하고 7절에 꿈을 꿨어요. 자, 무슨 꿈을 꿨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누굴까요? 형님들, 우리 형님들하고, 11명 형님들하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하고, 밭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곡식 단을 지금 묶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내 단은 이래서, 자기가 묶은 단은 벌떡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빙 둘러서가지고, 뭐래요? 요러더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 내가 묶어놓은 단은 가운데 딱 있는데 빙 둘러서서 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형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지, 그죠? 형들 10명에다가 자기는 11번째니까 동생이 하나 있죠. 11개의 단들이 일제히 어떻게? 둘러서가지고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형들한테 형, 형들 잠깐만 와봐.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형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왜 써요? 왜 써요? 아, 요 놈이 잘난 척 해가지고, 교만덩어리, 요 잘난 놈, 쥐가 뭔데? 이랬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복 중에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에서는 어떻게 돼요? 열받아야 돼요? 속쓰려야 돼요? 근데 왜 요 때만 꼭 속이 쓰려야 될까? 그렇잖아요? 자, 이런 꿈을 꿨지만 어떻든 하여튼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뭐냐면 곡식이라고 하는 걸 상징해서 요셉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앞으로 곡식 이걸 통해서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애굽에 가면은 7년 동안에 아주 엄청난 가뭄과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형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전부 애굽으로 쫓겨옵니다. 왜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식구들 먹을 걸 전부 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이거 다 와가지고 이 요셉 앞에서 뭘 하겠어요? 얻어 먹으려니까. 야, 밥 좀 다 이랬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숙였겠죠. 전부 그렇게 된, 이게 그런 사인을 꿈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은 기분 나쁘니까 속에 막 울그러뜨리고 하고 지금 여기 8절에 보면은 형들이 야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게 됐어. 그러죠. 아, 이게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꿈 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얘기하면 안 되지. 나만 가. 꿈은 얘기하면 다 헛거야 된다면서. 뭐 그러면서 꿈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요셉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쩌면 요셉은 자기의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죠. 요셉은 좀 철이 없는가? 잘못한 건가? 제가 보기에 성경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봐서는 잘못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는, 아주 영혼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이거 딱 욕먹기 딱 좋은. 그러니까 옳은 말도, 너무 맞는 말도 경우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사정을 잘 달라야 돼. 아, 나 맞는 말이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이건 어린애들이에요. 어린애들은 맞는 거, 아이, 저 아저씨 훔치는 거 봤어. 저기 지금 뭐 27명을 죽인 강도인데 말이야. 저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이러면 얘는 아직 어떻게 돼요? 우리 어른 같은 봤어도 얼른 도망, 나 본 적 없는데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바로 요셉은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혜로움과 같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 나는 몰라, 나는 지혜고 뭐고 정직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좀 생각이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세상에 그러면서도 우겨요. 나는 틀린 말했어, 내가 뭘 내가 틀렸다고. 이런 사람들, 야, 사회생활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골치 아픈 거예요. 정의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사실은. 자, 그런 꿈을 첫 번째 꿨더니만 형들이 드디어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아버지가 저놈만 끼고 놀고 저 녀석만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옷도 해 입히고 그냥 너무 이러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완전 저 잘못된 형들이 지금 분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꿈을 또 꿨어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뭐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불러가지고 했는데, 자, 무슨 꿈을 꿨어요? 이번에 무슨 꿈을 꿨나요? 예. 자, 9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꿈을 꾼 중 뭐라고 됐죠? 예.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한테? 네, 자기요. 11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11명이죠. 그럼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아버지. 그럼 달은 누구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해석도 안 해줬는데 그걸 다 압니다. 이게 바로 꿈 해석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도 형들도 다 이런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꿈을 딱 듣는 순간에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한테 절을 했어요? 내게 절을. 그렇다면은 형들과 아버지와 또 누가? 어미가 다 절을 하더라, 이 꿈을 꿨던. 아무도 해석을 안 해줬지만 이 꿈의 해석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더 놀랍게 이번에는 아까 이 곡식단의 꿈은 형제들 11명만 했는데 이번엔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딱 들으니까, 아, 이건 이제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이건 통치를 의미해, 지배한다는. 드디어 자기가 실제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실제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딱 듣고 나니까 아, 엄청나게 좀 뜰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꿈으로 누구에게 얘기했다 그랬죠? 누구에게요? 부형이 누구죠? 부형이 누굴까요? 부는 아버지고 형은 형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에게 고해하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꿈에 아버지가 드디어 사랑하지만은 이놈이 너무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수염까지 자꾸 늘어지거든요. 이거 도대체 말이, 이놈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내가 이쁘다 했더니만 나까지,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지. 이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요셉의 엄마는 있어요? 그럼 이 엄마는 누구? 아마 뭐 다른 엄마를 얘기하는 거, 상징성을 갖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거. 자, 이런 꿈을 딱 꾸고 나니까 드디어 거기에 보니까 형들은 또 그렇고 아버지는 이걸 마음속에 딱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둬서 형들은 드디어 미움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시기를 했어요. 미움이란 건 저 꼴보기 싫다는데 시기는 뭐냐면 꼴보기 싫어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기, 이것이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 미워는 해도 좋지만 시기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 난 저 사람 미워하고 표시만 안 내면 돼요. 근데 표시내는 순간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미움은 얼마든지 하세요. 입을 뒤집어 쓰는. 미워는 해도 좋은데 그것이 시기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싸움이 된다.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시기심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야곱이 요셉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탁 했어요. 그래, 내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 형하고 애사하고 나하고 태어날 때 어머니가 꿈을 꾸었지. 근데 형이 나한테 절을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엄마는 눈치도 없이 형하고 둘인데, 야, 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서야, 네가 나중에 야곱한테 절을 할 거야.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면 야곱은 어쩌면 그 꿈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하, 꿈 얘기만 하면 근데, 아, 이거 11번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똑같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뭔가 툭 맞은 기분 들었어요. 아, 이건 내가 그랬는데 얘도 또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자주 그렇게 사는구나. 그 자기 야곱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꿈 때문에 밧줄 가지고 형 장자권도 뺐고요. 그 다음에 그 별미를 해가지고 하는 것 대신에 막 털 막 바르고 이래가지고 장자 축복도 다 받아내잖아요. 그럼 요셉 혹시 얘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집안 자기가 에서 때문에 라반에게서 돌아올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런 게, 그럼 우리 집안 앞으로 이 12명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뤄지겠구나. 더군다나 이 시므온 레위 이놈들은 세겜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막 난리 부렸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요셉은 죽었구나. 하, 굉장한 아마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에 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것을 요셉의 교만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서로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방법으로 요셉이 알았는지 형들이 알았는지 야곱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굳이 쓰고 요셉이 입으로 벌린 이유는 요셉이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요셉을 앞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요셉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는구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요셉에게 지금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세우심을 받고 사용될 것을 아는 이런 확신을 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선택된 사람이 왜 선택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야 되는가? 미움과 시기를 받는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이 여기서부터 될 나무는 뭐부터 하죠? 떡잎부터 하는 거예요. 벌써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된 진짜 시비비 가려가지고 악한 행동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형들은 벌써 뭔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러줄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키우면서, 아버지 양들을 키우면서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었고, 나쁜 짓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요셉 말로 하면 몰래 가서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서 나쁜 짓 하고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형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요셉의 삶은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생각 좀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었던 이유는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왜 꿈을 꾸겠어요? 요셉에게 꿈을 안 꾸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면 돼요.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는 너는 이렇게 내가 불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사인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녀로 우리가 이미 뽑힘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도로 세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요셉에게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시기심도 받고 미움도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뭔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답답하거나 어리석거나 좀 뭔가 잘못됐다는 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치고 예수님한테 뽑힌 12명의 제자가 말이죠. 단 한 명도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부 목이 베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맹수 굴에 던져 죽거나 열두 제자가 전부 그렇게 죽어요. 왜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바람이 오늘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주여 주님께서 나를 보세요. 축복에 축복을 내서 편안하게 오래 살고 자식 잘 낳고 건강하고 가게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억지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반대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느 단 하나도 그런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요셉,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고 대단한 우리는 요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자기 형제, 자매, 동족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혼자 혈혈단신, 그땐 장가도 안 간 17살이잖아요. 이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말이 통하겠어. 애굽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렵게 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일가를 이루어가면서 총리까지 된다면 누가 자기 편이었고 누가 빽이 있었겠어요? 누가 뭘 도와줘? 어쩌면 요셉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고독을 시도하면서 평생 아무런 친구도 없이 평생 사람들의 눈치와 박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꿈 해석자라고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보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분노가 어떻겠어요? 요셉처럼 어쩌면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애 낳으면 꼭 아들 요셉이라고 이름 지으려고 그래요. 요셉처럼 되라.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야 요셉 꿈은 요셉이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여러분 요셉은 좋은 사람인가요?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자녀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무도 없이 이래 살았다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 맺겠으면 죽을 때 형들 보고 제발 내가 죽고 나면 내 뼈를 갖다 고향 땅에 좀 묻어줘. 그러니까 400년 만에 뼈가 고향 땅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묻혀요. 자 이런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 힘들거든. 요셉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르고 어쩌면 기쁜 사람이 아니었을지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 이름을 야곱, 제이콥이라고 질문이 있어. 야곱이래. 야곱이 손 사기치고 말이야. 속이고 발꿈치나 형을 못 살. 그걸 또 좋다고 이름을 지었어. 근데 이름,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시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나중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 사람도 그렇게 지도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절대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그 꿈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성경을 딱 읽으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두 개나 꾸게 해서가지고 모든 가족이 형들이 온 세상이 결국은 절하게 만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까?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힘이 벌떡 생겨가지고 야 이리 와 했더니 전부 다 했을까? 아니에요. 12절 이제 지나고 12절서부터 보면 요셉은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한 길을 통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우물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요. 그 길이 결국은 요셉을 꿈을 이루는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부터 일어난 우리가 이런 다음 주서부터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계시를 받고 뜻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말이죠. 이런 꿈을 받아.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꿈꾸는 자가 됩시다. 내 혼자 개꿈을 꿔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요셉이 자기가 꿈꾸고 싶어가지고 꿈꾼 건가요? 이거는 성경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청소년 뭐 이렇게 무슨 집회 가고 무슨 집회 가면 꼭 목사님들이 요셉 꼭 이 성경 본문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됩시다. 요셉이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서 나도 요셉처럼 꿈꿔야 돼. 그래서 아, 우리가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우리 가자. 요셉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다 알게 하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의 꿈을 만약 갖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걸 보고서 그것을 나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앞으로 그런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꼭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런 뜻이 맞습니까? 하고 꼭 물어보세요. 절대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억장이 무너져요. 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처럼 얘기를 해버리는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어떤 거?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자, 요거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시작.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생각합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이 세 가지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가졌다면 요셉처럼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은 아마 그때서부터는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 꿈을 의식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의식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평강,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꿈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위원대하신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면서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비 사랑해요 이와
우리 주 예수 그립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자식처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꽃을 풀 때 늘 계시옵소서.
멀리하지 마시고